네, 오늘 시편 133편은 짧은 3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찬송시를 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이 찬송시를 부른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이 시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연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모든 형제들을 일컬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고 일컫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자기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언약의 공동체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가족끼리만 연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모두 연합하여 동거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연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합한다라는 말을 새 번역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한다라는 말을 순우리말로 하자면 어울린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어울린다라는 말은 둘 또는 여럿이 한 데서 어울려서 한 덩어리가 된다, 한 판이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울림이라는 가치가 특별히 소중한 경우는 유목민의 경우에 참 소중했습니다. 매번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어디에 살지, 어디에 거주할지, 또 새로운 형제가 오고 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맞이하고 보내고. 그래서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형제가 참 중요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울림을 깨뜨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의 뿌리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모든 죄의 뿌리에는 이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근원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자꾸 포기하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자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기심을 포기한 것이 포기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어떤 장면에 비유하는데요. 오늘 그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 3절에 한 가지씩 나오는데 첫째,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기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인데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죠.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구별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다윗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장면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의식, 기름을 붓는 의식을 보는 것처럼 보기에 좋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위임식이 왜 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뻐 위임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 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기뻐야 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백성들의 제사를 받고 싶으셔서 소나 양을 드리는 걸 받고 싶으셔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까닭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눠져 있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같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고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가 한 마음으로 서로 어울려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그 제사장을 구별하는 의식처럼 참 보기에 좋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과 같이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내는 그 모습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멀리 있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 잘 지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좋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형제가 하나님이 되어 잘 지내는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벽에는 특별히 산에 가면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왜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걸까요? 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사해가 있죠. 그리고 사해를 쭉 따라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더 북쪽에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요. 네.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또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통해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헐몬산의 이 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헐몬산의 이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헐몬산에 맺혀 있는 보잘것없는 많은 작은 이슬들이 모여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또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려서 사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헐몬산에 내리는 아침 이슬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슬들이 모여서 호수를 만들고 또 강을 만들고 바다 같은 호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이슬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이슬들이 모이고 모이면 생명을 살리는 강을 이루게 됩니다. 또 호수를 만들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도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 대단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구역이나 공동체가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요단강과 또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출발은 무엇이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로 영생으로까지, 영생의 곳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우리가, 우리 성도가, 교회가 모이고 연합하고 함께 어울리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그 복에 참여하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헐몬산의 이슬만으로는 요단강이 흐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다 그랬죠. 만년설이 있어서 계속 이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년설이 계속 녹아 흐르면서 헐몬산의 이슬과 함께 계속해서 어울려져서 그 힘으로 강이 만들어지고 또 호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슬만의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만년설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슬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가 또 만년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의 이기심을 버리고 먼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연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함께 어울리고 연합하고 그렇게 잘 지낼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다, 보기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헐몬산에 이슬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만년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의 복까지 모두 경험하고 영생의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이슬 같은 존재지만 계속해서 모이고 연합하기에 힘써서 계속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